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이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죄 용서와 은혜를 얻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셨나요?
네, 저는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고 또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면서 하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챙겨받으려고 매일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했어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8장,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29장 44절과 4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27장 8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넛으로 살치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무슨 재료로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나요?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고 그 단을 넛으로 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실까요?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7장 9절을, 진양쌤이 27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막 주위로 기둥과 아름답게 장식된 세마포를 사용하여 막을 치고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나요?
성막 뜰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7장 20절을, 유리쌤이 27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는 무엇인가요?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되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25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늘 켜고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과 21절을 보면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막과 회막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의 만남과 교제의 길과 방법을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양쌤이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을, 유리쌤이 28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가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어떤 옷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하시나요?
지혜로운 영이 충만하여 마음에 지혜 있는 자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8장 4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아론을 비롯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강가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8장 8절과 9절을, 진양쌤이 28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험한 옷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뒤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험한 옷 보석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무엇을 새겨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하고 또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제사장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8장 15절을, 유리쌤이 28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경교히 짜서 만들되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 기억하라고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8장 30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들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판결 흉패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라고 명령하시나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요?
네, 우림은 빛을,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보석입니다.
제사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과 판결이 의롭게 완전하다는 뜻이 우림과 둠밈 안에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중개자로서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말씀과 판결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사람임을 배워줍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4절을, 진양쌤이 28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애벗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에봇 받친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송류를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봇 받친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송류를 달게 하심은 아론이 성소 안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움직이는 소리를 인지하여 성소 안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기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길 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조치하십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을 유리쌤이 28장 38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이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속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속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은 아론의 이마에 무엇이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속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므로 그 속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서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는 성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와 성물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는 것일까요?
불법이나 부정, 악과 죄가 없어야 함을 배워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삶을 드림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8장 40절과 41절을, 유리쌤이 28장 4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입히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거나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주는 옷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배워줍니다. 자, 진양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자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9장 1절을, 진양쌤이 29장 9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을 둘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출애굽기 29장 21절을, 유리쌤이 29장 33절과 34절을 읽어주세요.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속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의 중점은 무엇에 있을까요?
거룩하게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과 거룩한 장신구로 거룩하게 단장하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고 구별된 음식을 먹도록 함으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9장 35절과 36절을, 진양쌤이 29장 3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내가 무릇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누구와 무엇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고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9장 43절을, 유리쌤이 29장 4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회막과 단이 거룩하게 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회막과 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29장 45절을, 진양쌤이 29장 46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막과 단이 거룩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막과 단이 거룩하거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29장 44절과 4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나눈 말씀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는 하나님의 부모된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녀가 소중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말하잖아요. 자녀가 넘어질까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모의 잔소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이 많을수록 잔소리가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말씀에 위로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따뜻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이니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좋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의 내용은 기드온이 행한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곳에 두었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의 이런 행태는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드온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고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의 중심인물인 아비멜렉을 사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사의 등장 배경과 아비멜렉의 등장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는데 아비멜렉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사들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데 아비멜렉은 백성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리어 아비멜렉은 백성을 위해 군림하려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사가 아닌 왕의 자리를 원했던 자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비멜렉과 기드온을 비교해보면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부족한 면이 있는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권력자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즐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드러내지 않고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비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에 가장 닮아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인까지 되고 싶은 야망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 아비멜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비멜렉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따랐던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느 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들렀다가 그곳에서 여인 한 명과 눈에 맞아서 애를 낳았습니다. 기드온의 본래 부인이 아닌 첩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맥락상 아버지인 기드온보다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출신과 혈통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책임지거나 돌보지는 않았어요. 기드온의 집이 오브라라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생활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있긴 했지만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사사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지는 못했던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네요. 아비멜렉은 자라가면서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쌓였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나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들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부러움과 시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의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던 아비멜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단 이때가 자기 인생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지도력이 공백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의 자리를 앉고 싶었던 것이군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집에서도 잘 살지 못했던 첩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의 자리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줄 일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 누군가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출생 서열을 따라 번호표를 뽑으면 아비멜렉은 71번째 순서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이복 형제 70명이 전부 다 그것을 거절해야만 자기에게 순서가 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단을 내렸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권력의 자리를 쟁취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먼저 본인의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고향인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게 혈연과 지연을 근거로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골육이다. 생각해봐라.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너희와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는지 생각을 해보라 라는 말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설득이 된 친척들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설득했던 겁니다.
네, 결국 혈연관계를 부각시켜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아비멜렉은 권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지지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술수로 무언가를 이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삶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 그 끝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아비멜렉은 결국 본인을 처음 지지해줬던 세겜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세겜의 한 여인이 망루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며 성공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특별히 신자들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무언가를 행하게 되면 그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성공으로 인한 더 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을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아비멜렉의 인생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겜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데 작은 성공을 거둔 아비멜렉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아비멜렉을 위해 돈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돈의 출처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 돈이 바알 신전의 종교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좋게 하고.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돈을 있는 그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차이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말이라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바알 종교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아버지와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리낌 없이 행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보다 내 꿈이 먼저일 때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게다가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불량하다는 정도의 말은 종종 등장하지만 방탕하고 경박하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성경 안에서 찾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가깝게 번역을 하면 비어있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이 마음과 머리가 비어있어서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아비멜렉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런 류의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의 됨됨이가 이들과 같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성품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점검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과 쾌락만을 쫓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고 그럴 때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께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믿음을 방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친구를 사귈 때에도 상대의 성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북조선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개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따져보면서 친구를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잘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비멜렉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70명의 형제들 중 69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사실 사람들에게 저주와 비난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이 당시 사회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악을 행해도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즉위식을 거행했던 곳을 보면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기둥 곁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모습이네요. 아비멜렉은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지금까지 행태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69명의 형제들을 다 죽인 후에 바알 제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인 거군요. 아비멜렉의 삶은 야망, 욕망, 욕심이 가득했었네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괴물과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근본 원인은 결국 아버지인 기드온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문제점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원인이 된 기드온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드온이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올바로 확립했더라면 혹은 자기 가정만이라도 신앙으로 잘 돌봤더라면 아비멜렉과 같은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모른 척했습니다. 스스로도 적당한 신앙을 지녔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게으름과 무관심이 결국 괴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네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안일하게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이 이후에는 반드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만큼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되든 안 되든 죄와 싸우려는 마음의 중심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죄악을 어영부영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군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이겨내려고 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가져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려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삶을 살면서도 죄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실제로 40년간 큰 어려움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은혜의 기간이었잖아요. 돌이키길 원하는 시간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날선 신앙의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 아비멜렉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오늘은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비멜렉이 많은 사람들을 형제죠. 그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이제 노력 막 하나님 믿음은 없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저도 뭔가를 열심히 되겠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노력하는 것만큼 크진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또 살면서 저 정도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런 타협은 좀 그 믿음과 반대된다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이 죄됨은 나의 잘못을 먼저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분명히 알고 저한테 너 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내 잘못을 알면서도 아니에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저는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 지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저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드는 그런 감추려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는 투명하게 이제 내려놓고 그 안에서 바로 잡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오늘의 삶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주하는, 그 잘못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런 잘못된 어떤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인간됨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